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 구원하시고 또 귀한 이 복된 자리에 주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는 바를 하나님 이 작은 자가 다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성령의 강한 빛을 주셔서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시고 밝히 눈을 여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고 그대로 또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에베소서 1장을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지각에 눈을 여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대요.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교회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이 이런 대답을 원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좀 충만한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막상 설문이 끝나고 답변을 본 후 뜻밖의 답이 나와서 굉장히 당황했대요.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이 대답에 질문에 많은 사람들의 답이 저는 빨간 벽돌의 교회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런 대답은 정말 성경을 모르고 예, 그 주님의 세계를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의 답변이죠. 오늘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은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는데 언젠가 제가 용접을 하게 됐어요. 몇 년 전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용접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빛을 강한 빛을 갖다가 살짝 살짝 이렇게 피하면서 용접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창고에서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쇠를 용접하는데 그분을 흉내냈어요. 뭐 저기 아무것도 없이 누가 가르쳐준 것도 없이 에이 그 대충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빛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마침 그 마스크가 있었어요. 빛을 차단하는 마스크가. 차단한 마스크를 딱 썼는데 그 유리가 새까만 거예요. 앞이 새까매서 하나도 안 보이는. 그래서 속으로 아 이거 고장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걸 벗고 선글라스를 쓰고 이렇게 착 했는데 그날까지는 좋았습니다. 용접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했냐면 새벽에 막 눈이 아픈 거예요. 눈이 아파가지고 막 눈이 찔리고 눈을 뜰 수 없고 눈물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주일 오전에 응급실 가가지고 그 간호사가 급하게 이 안약 같은 걸 갖다가 한 방울 탁 떨어뜨리는데 순간 그 고통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들도 쓸 때 그것을 주의 깊게 읽지 않고 또 사용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었어요. 어른, 아이, 노인,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그 부활을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집에서 끄집어내서 사형장에 이슬로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한 빛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시간이 30년 후가 지났어요. 그 강한 빛을 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썼냐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핍박자였던 그 사람이 그 바울이 어떤 시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영원 전부터의 시점을 가지고 있고 또 1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구약의 대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재림의 산봉우리를 봤어요. 봤습니까? 근데 그 높은 산봉우리 안에 신비적인 그 교회를 보질 못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난 후 이방인 사도로 하나님께서 명해 주시고 이 바울에게 무엇을 봤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신비 안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가운데서 교회가 있다는 것을 그는 보았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까 교회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교회는 빨간 벽돌 있는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형제자매들은 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4절과 7절 사이에 그런 시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 4절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라고 하는 구원받은 그 시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점만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 시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시점, 관점의 그 넓은 관점을 본 시점에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점들, 이 생각들은 얼마나 편협합니까? 또 우리의 그 시야는 얼마나 좁습니까?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6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교리적인 측면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실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붙잡냐면은 이 지식적인 부분을 많이 붙잡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사실 에베소서를 여러분들 읽게 6장으로 돼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깊이 읽어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마치 스위스 산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점들을 붙잡는 것이요. 교리와 또 실천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붙잡는 사람 또 실천만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학장이었던 존 맥케이라는 이 분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이 예배소설을 14살 때 읽었었대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예배소서 이 책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별빛 아래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이트미스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얼마나 내가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또 자신에 대해서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냐면은 나는 이 예배소서를 읽고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또 새로운 경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아멘.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을 이렇게 보면요, 바울사도가 어떤 시점에 있었냐면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내는 그 3차 여행 중에 이 에베소서 교회를 섬기고 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런 고백을 하죠. 예,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좋은 곳을 봤는데 그것을 보여주고 싶을까요? 안 보여주고 싶을까요?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정말요? 제가 옛날에 여기 신월동에 살 때 미용실에 동네 미용실에 갔었는데 그 미용사하고 계속 3, 4년 자르다 보니까 이제 말이 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머리 깎으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소개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예요. 듣더니 아니 그런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 아, 남편한테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좋은 거 있으면 왜 남편한테 얘기해 줘요? 나만 알고 있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정말 이 복된 소식을 남편한테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그들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부부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예? 예, 바울 사도는 정말 핍박자로 있었던 시점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정말 놀라운 비밀을 또 신비의 안에 가운데서 그 교회를 봤을 때 이 풍성함을 교회 안에 가운데 주신 이 풍성함을 경험한 거예요. 이 풍성함을 에베소 성도들도 같이 누리고 싶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바울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이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어디입니까? 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 가운데서 지혜형을 통해서 또 자연 계시라든가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를 여러분들 알게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8절을 보니까 바울사도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혀주길 원한다. 이게 뭐냐면은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신앙인들이 믿음과 또 사랑에 대해서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은 계시의 말씀, 더 깊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각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각이란 것은 말은 감정적인 것을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속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어떤 것을 느끼냐면요. 예, 볼 수도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맛을 볼 수도 있어요. 냄새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8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만성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앤드류 프레이저라는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인 한 분이 이분을 이제 청년 시절에 만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남루한 집에 그 한 켠에 이분이 이제 그 바깥에 뜰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잠깐 살았었나 봐요. 어머니 집에서. 근데 이 앤드류 프레이저가 어떤 병에 걸리면은 폐가 이제 다 기능을 잃어버려서 폐병에 걸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하는 중에 어떤 정도로 얘기를 했냐면 속삭이는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와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분의 그 속삭이는 이 죽어가는 그 소리 가운데서도 단순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진리를 그가 열어보여 줬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예. 이 성경 이 저 그 성경 학자 이분이 거기서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을 했대요. 아니, 당신은 이런 진리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하셨어요? 어디서 이런 책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의 대답은 나는 성경을 가지고 때로는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내 영혼에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기를 내 심령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기도했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 또 계시의 영을 주셨지만 이 지각의 영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열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마치 젊은 청년들 요즘 많은 청년들이 매뉴얼 없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교만해요. 그 안에 사용 설명서 매뉴얼에는 엄청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17절에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이 알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어떤 관계를 하냐면 단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분이 나를 살리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의 피로 내가 대속을 얻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위로자로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정말 친밀한 관계. 이 관계는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기도했는가?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의 유업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19절에 보니까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래 준비했어요.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정말 형제자매들과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제가 이 서툰 말로 또 부족한 입술로 하더라도 정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그분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 그분의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3, 4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을 여러분들 읽고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렇게 보니까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교회란 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이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면은 밖으로, 밖으로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에 대해서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또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걸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도 소망이 없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은 이 주님의 부르심이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아멘. 여러분들 오늘 모든 시대의 타락한 사회, 타락한 모든 사람들의 성경적인 진단은 무엇입니까?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도 죄인이었고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원수된 관계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몸도 정신도 성격도 활발하고 또 운동선수 같은 근육질 사람도 또 지식이 많은 교수일지라도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상태는 무엇입니까?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눈 물었고 성령의 음성에 귀 먹었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통제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속박 아래 살고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이전에 있던 형제 중에는 한 지체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간증 나와서 저는 시궁창 안에 살고 있었던 생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하고 우리 고백하고 무엇이 틀리겠습니까?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보니까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어떤 자녀였냐면은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식욕이든 수면욕이든 성욕이든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육신의 이 욕망이 왜곡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욕이 폭식으로, 수면욕이 나태함으로, 성욕이 유욕으로 바뀔 때에만 이 자연적인 욕구들이 죄성을 지닌 욕구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또 생각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욕망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교만에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된 이미 알려진 그 진리를 그 마음 가운데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 가운데서 주변의 많은 사람, 형제, 친척들을 악이나 복수심으로 가득 찬 생각 등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냐면 온갖 종류의 자기의 확신, 문벌과 혈통과 인종과 종교, 의에 대한 자만심으로 포함되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해 그 추한 머리를 들 때마다 거기에는 냄새나는 썩어가는 육체가 있습니다. F.F. 브루스는 이렇게 추석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가장된 듯합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공개적인 겉모습으로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자기 중심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가운데서 해방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속박에 얽매인 사람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만끽하게 하신 주님을 오늘 찬양을 드립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었고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던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네. 에베소서 3장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벽을 허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많은 학자들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불로 던져져서 지옥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땔감밖에 땔감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생각했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연방 국가밖에 있었던 우리들, 소망도 없이 그렇게 방황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과 화평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로 들어오게 하셔서 교회로 그리스도를 몸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몸으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1장에서 쭉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바울 서신서가 여러 장들이 있지만은 바울 서신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옥중 서신에서 제일 많이 나왔대요. 이 옥중 서신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빌립보, 빌레몬서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지만은 이 글을 쓸 때는 예, 그는 곧 있으면은 목을 잘려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형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형수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영원한 그 주님 안에 가운데서 풍요로움과 또 평안을 누릴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런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기를 바울은 원했다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분의 상속 유업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상속 유업을 취할 때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의 상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상속 유업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상속 유업이 있다는 것이에요. 공동 상속 유업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런 놀라운 상속 유업을 또는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은 가나안 땅은 주님의 것이었지만 주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것을 취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상속 유업을 하나님께서 상속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속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값으로 사시기 위해서 지불하셨던 것을 값비싼 대가를 여러분들 오늘 시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실 때 사랑의 극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장 15절에서 23절 이렇게 쭉 3절부터 23절까지 쭉 보면요,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막 단숨에 계속 연이어서 그리고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바울이 주님의 그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두 줄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장 3절에서 12절까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숨도 쉬지 않고 읽을 정도로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5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이게 헬라 이게 성경으로 보면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과 사랑을 어떻게 베푸셨습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1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입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언자들도 몰랐었는데 이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 13절에 보니까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는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긴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식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러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또 같이 있을 것이며 또 그분과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왕좌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상속기업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 상속기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빛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여기에 부자가 있으면 그 부자의 옆에만 있어도 친한 사람이 있으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근데 예,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상속기업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입니까? 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천지를 능력으로 만드신 하나님 또한 이집트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또 신약 시대 가운데서 또 제자들이 그 이적을 일으켰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극히 큰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가장 큰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 이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두려워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죄하고요. 죽음은 가차하고 아주 혹독한 원수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이에요. 혹시 우리 여러분들이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까? 실려갔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고 생각했는데 의사의 치료로 금방 회생해서 예, 병원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웃으면서. 우리는 그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질병을 치료해 죽음을 잠시 연기했는지 모르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부패와 분해 과정과 또 흙으로 돌아온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현대의학의 대단히 정교한 방부처리 기술도 시신을 영원토록 잘 보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본래 무엇이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 능력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는 더욱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능력을 사람을 다시 살리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자기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연적인 그 부패 과정들을 억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죽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자유로움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아직까지 그 부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시험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우리 안에 가운데 죄악된 습관을 극복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극히 큰 권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행할 때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분의 동일한 능력이 우리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시된 주님의 말씀을 잘못 분별을 하면은 우리가 이전에 변화되지 못했던 사람처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시몬이나 또 사울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지각에 눈이 열린다면, 밝아진다면 시몬에서 베드로로, 사울에서 바울로, 또 신실한 성도들이 이것을 깨달아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아직 못 만난 분들은 주님을 거부했던 죄된 습관을 회개하고 눈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보았지만 아직 이런 풍성한 삶이 아니라 삶이 메말라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조용히 여러분들 골방에 들어가서 묵상을 해보세요. 그 주님의 세계 또 주님의 그 부유하심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를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의 시계로 우리를 시간을 들어가게 합니다. 이 땅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복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 상속 유업을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머무르지 말고 영혼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상태보다는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나의 상태 땅에서 상태와 땅에서 시간에서 끌어내어 주십시오. 주여, 나를 나의 상태에서 구출하여 영혼과 하늘로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영원한 목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교회의 회중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언건데 주님의 그 계시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십시오라고 하시고, 우리가 아직도 땅에 머물러 있는 생각들이 많다고 한다면 부르심의 소망과 또 풍성함을 주님의 그 권능을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